오늘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제 2012년 52주의 첫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깃발을 세우고 또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월 1일 이 첫날을 주일로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2년 우리들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한 해에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를 쳐다보았사오니 주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것이 힘이 되어, 그것이 반석이 되어 우리가 든든히 서고 또 달려나가며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을 격려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추리소설 작가가 쓴 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뭐냐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8명이 각각의 초대장을 받고 한 섬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은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섬으로 오라는 초대장만 받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서로 알지 못하고 누가 나를 불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모인 그 섬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그 결과는 잠못 충격적인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냐 하면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이죠. 그래서 주인공들은 등장인물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죄의 결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각각 다른 분야의 장소에 또 삶의 어떤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 이 모인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2012년을 시작하는 우리와 너무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어떤 점이 흡사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지?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모였지? 이 2012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12년 이전에 살아봤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2012년에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일까요? 그는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 책 제목에서처럼, 책 내용에서처럼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2012년은 우리들에게 심판의 해, 우리들이 멸망하는 해, 우리들이 다 그냥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갈 때 이제 그럼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그 복을 왜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점차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꿈에 나타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에 어떤 가르침을 주신 적도 없고 아무개야 이 신형교회로 가라 하신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조금의 어떤 그 이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부모 때문에 교회에 온 거다. 나는 이 신형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다. 혹은 나는 우리 가족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다. 혹은 나는 친척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다. 아니면 나는 이웃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내 발로 왔습니다. 내 발로 이곳에 내 발로 온 거야. 이거 뭐 하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저기서는 사람들이 뭐 북적북적 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내가 내 발로 그곳에서 있는 일이 뭔가 하고 내 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초대장이라고 한다면 초대장을 받은 것. 이 초대장에는 뭘, 무엇이, 어디로 와주십시오. 초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초대장이 나를 부른 것일까요? 네? 아니죠. 이 초대장이 뭐라고? 이 초대장은 장소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 초대장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초대장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이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 때문에 왔습니다. 그 부모님은 왜 나를 불렀느냐? 부모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요? 친구 때문에 왔다고요? 그 친구는 왜 나를 불렀을까요? 친구는 그냥 초대장일 뿐이에요. 부모님은 그냥 초대장일 뿐이에요. 그 초대장이 내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지. 그 초대장이 내 친구로부터 왔다는 거지. 초대장이 때로는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초대장이에요. 오십시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는 초대장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뭐 건물, 시간, 환경, 누구 사람 이건 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 도구의 핵심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지하에 이 예배당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아들을 데려와라 너의 딸을 데려와라 해서 우리가 데리고 온 것이고 너의 친구를 좀 데리고 와라. 너의 이웃을 좀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모여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곳이 무엇인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초대를 받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초대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 우리 부모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 부모 만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른 거지.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끝나고 뭐 얘기할 수는 있어도 친구랑 얘기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저 뭐 환경도 아닌 이 모든 이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까 제가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상을 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왜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복을, 그 상을 뭐 불교에 가면 알 수 없습니까? 또 천주교에 가면 알 수 없습니까? 혹은 설악산 꼭대기에는 알 수 없습니까? 마니산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해변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혹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알 수 없습니까? 1월 1일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사람들이 1월 1일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름 그 1월 1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월 1일 여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초대의 의미와 그 가치와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절 말씀에 나오지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가 발견이 되십니까? 왜 한 소망을 주셨는지 보이십니까?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라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하나라는 게 힌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이유에는 하나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가 뭔데? 이걸 조금 더 그 다음 구절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계속 하나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 하나, 하나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이걸 이제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를 자꾸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코이스 집사님은 다 알고 계세요. 확실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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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왜 하나 하나 하나와 왜 관련이 되는지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셨습니다.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도 유찬이도 수아도 주한이도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의식 속에서. 그러나 유찬이가 수아가 주한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부모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가 되도록. 상을 주시는 이유도 복을 주시는 이유도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이유도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 초대는 단지 그저 뭐 하나 얻어가지고 가라, 가라, 왔다 가라라는 초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 초대는 네가 원하는 걸 채워가지고 떠나라라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이 초대는 항상 다시는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평안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양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입양된 자녀가 정말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자녀는 얼마나 교육을 받으며 얼마나 공동적인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래 너가 내 진짜 아들이다 너가 내 진짜 딸이다 할 때 그때 입양되었던 자녀가 온 가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로 가는 사람은 불교랑 하나 되는 것이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은 천주교랑 하나 되는 것이고 돌로 가는 사람은 돌과 하나 되는 것이고 산으로 가는 사람은 산과 하나 되는 것이고 다 각각 자기가 하나 되고 싶은 존재로 흩어지지만 우리는 하나 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불러 모아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것이 이제 2012년 우리가 아버지로 아들로 혹은 어머니로 딸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할머니로서 내가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1절 말씀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럴 때 하나가 됩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은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은 또 소명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게 부름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 내가 그냥 단지 갖는 부름이 아니라 내가 단지 갖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 부르심을 입은 부름 주님의 뜻에서 나온 목적 주님의 뜻에서 나온 목표 주님의 뜻에서 나온 소명 주님의 뜻에서 나온 비전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응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부가 매일 연습을 해요. 그 연습하는 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매일 축구부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보곤 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이 축구부가 전국대회 4강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잘했더라고요. 그 4강에 나가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우리가 매일 그냥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그 4강전에서 이기도록 응원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응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응원 연습을 앉았다 일어서며 또 뭐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날리면서 우리 팀이 이기기를, 우리 학교가 이기기를, 4강전에서 이기기를 그래서 연습을 딱 해가지고 이제 효청 운동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4강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득히 메운 저쪽에 이제 상대편 학교와 또 우리 학교가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어요. 지고 나서 효창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참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 아 이게 하나가 되는구나. 다른 반 애들은 만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년 다른 반 애들과 함께 막 파도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외우고 아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기지는 못했으니까 진짜 하나 되는 거는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서 대학교 때 연례 행사로 그 어떤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랑 하여튼 해마다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건 완전 축제. 그냥 몇 달 전부터 그냥 근데 그러면 온 학생들이 모이는데 우와 너무 예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모여 있어요. 그 이제 응원 연습을 하는데 함께 다 모여요. 그러면은 전교생을 다 보게 됩니다. 한 학생이 한 4만여 명 되는데 볼 일이 없는데 하여튼 4만여 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우리가 이 학생들이구나 하면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도 얼마나 흥겨운지 알고 보니 다 가요더라고요. 가요를 다 개사해가지고 응원가를 싹 연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딱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 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신나게 효창운동장에서 걸어 내려갈 때는 너무너무 슬펐는데 잠실 운동장에서 신촌까지 걸어오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걸어온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전철도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와서도 하나구나 뭐 보지 못한 사람들이랑 뭐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2002년에 우리 한국이 축구에 이겼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빵빵빵거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쪽 집에서 그냥 소리 나면 우리 집에서도 소리 나고 야, 이게 하나구나. 우리가 우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환호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때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리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지 않으면 역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그때 에이 뭐야 아이 쟤네들 뭐 쟤네들만 잘난 줄 알아 이러면 이건 역적인 거예요. 일본 사람이냐고 오해받는 거예요. 중국 대상이냐고 오해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면 제 개인적인 징크스였는데 내가 보면 진다. 근데 우리 팀이 이게 하려면 내가 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집에 방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 아, 아니구나. 어떻게 됐어? 보지도 못하고 징크스가 있으니까 징크스를 말도 못하고 그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되면 기쁘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같은 목적,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들과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비록 내가 못한 부분이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완성되지 않은 내 어떤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묻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원했던 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였으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그저 쓰러진다 하더라도 저를 밟고서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완성하지는 못했더라도, 제 당대에는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 아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제 딸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손자에게, 손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나의 부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 되게 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잘 지킬 때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전혀 부르심과 다른 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응원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혹해요. 끔찍해요. 입에서 아주 단내가 날 정도로 응원을 하는데 이 응원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상하죠? 많이 응원을 해봤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응원을 하고 대학교 때도 응원을 해보고 또 사회 나와서는 또 뭐 우리나라를 응원하기도 하고 근데 특히 이 군대에서만큼은 응원이 아닌 거예요. 응원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매질과 모든 기합과 모든 폭행과 모든 구타와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다 해서 전혀 참지 않고 전혀 용납하지 않고 조금의 것도 배려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응원에만 몰두할 때 그때 전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응원 죽어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막 멱살을 잡고 하나 돼야 돼! 이게 하나 되는 겁니까? 멱살을 잡고 때리면서 하나 돼야 돼! 이게 하나 되는 겁니까? 목을 조르면서 하나 돼야 돼! 이게 하나 되는 겁니까? 그러고 나면 아주 이제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따릅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 옆에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어느 교인의 뭐 몇 프로는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인의 몇 프로는 뭐 주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교인의 몇 프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100%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봉사해야 천국 가는 거죠. 기도해야 천국 가는 거죠. 헌금 내야 천국 가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게 천국인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 해야 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과 합치되려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건만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 멀리해서 나만의 천국으로 내가 거기서 한 천국의 한쪽 구텅이에서 성을 차리고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겸손,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